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적어도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나와서 떡볶이나 호떡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상관없이 적어도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 기억에 어른 성도님들이 한 50분 정도 계셨고 아이들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대략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전야제라던가 또는 뭐 성탄 감사 주일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셔도 이제 아이들을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성탄 전야제 때 발표를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라도 이렇게 그때만 되면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북적북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억은 저만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절을 지내셨던 분들이라면 다 좋은 추억으로서 참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은 한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남짓 지난 것 같은데 상황이 정반대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뭐 떡볶이나 호떡을 나눠주는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었고 또 만약에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오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는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수업을 시작하셨던 것으로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어떨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를 이렇게 즐겨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보면 이제 짤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어떤 영상이 좀 유행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드라마 안에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댓글을 또 보게 되면 뭐 그런 장면에 대해서 뭐 이제 환호하고 호응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은 꼭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지만 요새 나오는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은 글쎄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도 묘사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좀 모자르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또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자란 그런 세대는 당연히 또 아, 기독교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안 좋은 대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갖지 않을까,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언약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의 분위기와 정서에 물들여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제 가끔 일어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계속 듣게 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회가 하게 될 때가 된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다음 세대는 더 암울할 것이라 합니다.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불과 한 진짜 20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앞으로 20년 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암울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교회적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앞으로 내 인생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환하게 알겠는데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저 현실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 닥쳐올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할 일 없이 당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던져져야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 시대에 닥쳐올 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어떤 악세사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좀 저희가 이 구절을 자꾸 이렇게 찬송으로 불러서 분위기가 되게 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제가 좀 지나친 자극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눈이 하나 없고 또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거나 또는 내 가족이 뭐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내 가족이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몰래 나 몰래 도박을 했던 그래서 내 재산을 전부 탕진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나 하는 뭐 그런 암울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단순히 아쉬운 그런 일들이 아니고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 내 앞에 반드시 닥쳐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게 이제 18절이 아니고 16절을 거슬러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이 들었던 현실은 그저 잠시 왔다가 없어지게 될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긴 했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이슈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대아라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임을 또 불살라 버려서 숙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아직 전쟁 중에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처럼 어떤 강대국이 뭐 상상이지만 북한이 뭐 갑자기 미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 뭐 100발을 이제 날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박국은 이에 대해서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대로 표현해보자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온몸이 경직되고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쿵쾅거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극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직면해야 할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반응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8절과 같은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탈해서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지나친 낙관론자여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즐겁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은 처음부터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극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던 자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말 순종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었죠. 하박국서 앞장에 앞에 보시면 1장 2절에 그리고 또 3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출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버려 두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어쩌면 이러한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들 안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또 비리와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세속적인 원리와 원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때론 강도 높게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고자 교회 안에서 노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하박국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1장 5절부터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알겠다. 너 말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데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더욱 방방 뛰면서 이제 다음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옳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뭐 좀 의역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조직신학으로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론이 분명했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쭉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신 자시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반석이시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자시며 악인이 의인을 삼킬 때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감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이런 하박국과 같은 반응을 보였던 성경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예로는 욥이 그러했고요. 욥의 아내도 그러했을 겁니다. 또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랑 기드온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놀랍게도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령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또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악하셔도 괜찮다, 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 자기 직장 상사가 좀 비리나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제 내 위치가 이제 그걸 감히 말할 수 없으니까 뭐 그래도 되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이죠.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지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심지어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내 머리로는 차마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결론이 왜곡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그런 지체들도 네, 제가 청년부 시절에도 있었고 또 신학교에서도 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말로 이 말씀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이성과 판단보다 앞서는 것이 그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제 2장 1절부터 갑자기 하박국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하나님답지 못해 라고 항변하던 그 모습이 갑자기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렇게 쏟아내던 자신의 입을 다물고 이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진 어떤 상황과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반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이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어린 말을 쏟아내는 내 입을 잠시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눈을 열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결정권자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다들 어떻습니까? 다들 조용히 하고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이렇게 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숨죽이며 이렇게 지켜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대한 재판 가운데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또 뭐 스포츠에서도 어떤 심판이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이제 휘슬을 불었는데 반칙일까 아닐까 뭐 옐로카드를 줄까 퇴장을 줄까 페널티킥일까 이렇게 기다릴 때 봅니다. 주목해서 보지요. 하박국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의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산다라는 의미이고요.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산다,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꺾이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지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 되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내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거대한 어떤 장애물, 현실 속에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또 꼬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64페이지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지 못한 순간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사람임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재해석한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의 반응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는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뒤덮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우리 눈에 그리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끝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라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당장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도 내가 다 납득하지 못하겠어도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참고한 책이 합신 이제 전 총장님이셨던 정창균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 신자는 그럼에도 제 길을 간다. 이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해든 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역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부단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을 잠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써가시며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 주인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잠잠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과 그의 일하심은 조금도 차질 없이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관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분명하면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기에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하박국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아직도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고 몸이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심정이라 할 수 있지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상황과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절망적인 이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현실이 매우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살맛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게 즐거울 리가 없겠지요. 앞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너무 암울해서, 그게 또 눈에 너무 선명해서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보이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재밌어라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하박국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성적 반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갖는 의지적인 반응도 보여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많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이제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처할 현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그 앞에 놓여진 현실 그 자체는 조금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어도, 하박국 그는 그의 안목의 변화를 겪었고 또 생각의 변화를 겪었고 또 세계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역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그는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모두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하박국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제 큰 맥락에서는 욥기서와 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하박국서가 정말 욥기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보시다 보면 비슷한 구절도 있더라고요. 욥기서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욥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욥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느냐 또는 모르느냐로 갈려지게 됩니다. 왜곡되이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알 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처럼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박국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영광을 알고 내 입술로 이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 또 영혼을 걸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한 가지 오해하실까봐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제 말에 오해 소지가 이제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의 설교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암울한 현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또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이 자체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이제 그 기도자의 자세가 이제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박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그 인생의 진정한 참된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의 그 분명한 말씀의 내용으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의 위치와 내 위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하박국이 보였던 변화처럼 욥이 보였던 그런 변화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 고백함에도 그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당황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정말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뜻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교회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에 주목하고 나아갈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교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 수 있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을 온 교우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런 시대가 참으로 악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뒤로 물러남 없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떳떳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그 어떠한 만물보다도 더욱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되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